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의 관심사는 누가 대권주자로 나설 것인가,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 거기에 온통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바라는 대통령을 세워서 뭔가 마음의 한을 풀고 또 소원을 풀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측근들이 비리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이번 정권에서만 일어나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권력의 측근들에 있는 분들이 본래부터 부패하고 잘못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그 권력의 중심부로 갈수록 세찬 압력과 바람이 붑니다. 수많은 민원과 청탁과 요구사항들의 끝도 안도 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보통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거기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휩쓸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의 보좌, 그리고 그 권세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도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의 요구사항과 청탁과 민원에 시달리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요구사항들과 청탁과 민원들이 도달하겠습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기도의 민원과 청탁과 요구사항들을 시시각각으로 올려드립니다. 수천 수만 수억의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상달합니다. 이거요, 보통 능력이 많지 않으면, 보통 지혜롭지 않으면 이거 다 처리도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만왕의 왕 되시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런 수많은 기도의 청탁과 민원들을 아무런 판단 근거나 기준 없이 그냥 다 응답해주고 다 허락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즉각적으로 난장판이 되고 말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좀 못생긴 사람이 그냥 화가 납니다.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들 보면. 그래서 홧김에 기도를 합니다. 에이, 나보다 잘생긴 것들은 다 죽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전멸했습니다. 왜요? 제일 못생긴 사람이 기도했거든요. 또 우리가 늘 경제적으로 돈 때문에 늘 시달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벼락 좀 내려주세요. 이랬는데 돈벼락이 내려가지고 돈에 깔려 죽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또 우리가 이웃나라들 때로는 막 이렇게 힘을 가지고 못되게 굴고 이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괘씸하잖아요. 에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데 즉각적으로 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의 소원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허락되어지는 것 같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같은 약속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제한, 무조건적인 기도 응답의 약속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든지, 여기에서도 무엇이든지입니다.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외에도 여러분 성경의 기도 응답과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 응답의 약속들의 매력을 느끼고 혹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봅니다. 자, 그런데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평가해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기는 응답하시는데 왠지 그 약속은 좀 과장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들던데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하고는 좀 다르게 인색하게 응답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여러분 든 적 없습니까? 이런 기도의 응답의 약속에 대한 의문이 있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눌러놓고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기도에 응답하기 싫은데 우리를 속된 말로 좀 꼬시려고, 유혹하려고, 기도하게 만들려고 믿기로써 주신 응답의 약속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제가 이 약속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기 전에 분명히 하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은 거짓말하고 약속 깨뜨리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 하신 약속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약속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풍성한 응답을 받아 누리도록 열려진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들을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로서 숨겨져 있는 닫혀진 약속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도 응답의 약속이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구하기만 하면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는 도깨비 방맹이, 마술 지팡이 같이 그렇게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얼마나 오용되고 남용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응답의 약속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 열어주셨지만 지혜롭게도 안전장치를 딱 숨겨놓은 거예요. 닫혀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기도 응답의 약속에 역설적인 신비, 역설적인 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 기도 생활에 놀라운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응답의 약속이 소개되고 있는 요한 1서 3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뜻이 좀 분명해지셨습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영적인 행운을 잡기 위한 종교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풍성하고도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성도는 약속을 지키는 성도더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에 보면 또 기도응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앞에 있는 기도응답의 약속과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과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것만 꽉 붙잡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약속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삶이 이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열려 있지만 또 역시 모든 성도들의 것이 아닌 거예요. 역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양심에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계속해서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죄악되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한 번씩 하나님께 기도해서 풍성한 응답을, 기적같은 응답을 구하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행하는 성도들에게 이 응답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저절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꼭 그것을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뭐 문서로 기록으로 남기고 계약서로 쓰고 명령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한다 그러면 그 얼마나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까? 그건 알아서 찾아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성숙함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되어진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무엇 좋아하시는지, 무엇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자기 배우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깜짝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많이 연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요, 얼마 전에 그 아내, 부인 선교사님이 생일을 맞이하셨는데 이 남편 선교사님이 마음에 깜짝 이벤트를 한번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새벽에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생일 케이크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아침 밥상을 딱 차려놓고 이제 아이들하고 또 이제 그 부인 선교사님이 이제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 세수하고 아침 차리려고 딱 나왔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보니까 생일 케이크 있고 미역국이 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 선교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눈물을 쫙 흘리면서 그 생일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는지요. 모든 남편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우리 남편들 좀 분발해야 되겠어요. 또 우리 교회의 어느 새댁은 결혼 1년차 기념일에 이 포스코에 다니는 남편 도시락에다가 꼭 또 이렇게 쌀밥 위에다가 콩으로 하트 모양을 그려가지고 결혼 1년차 축하해, 사랑해, 자기 이렇게 딱 써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뭐예요, 이렇게 자기 사랑의 편지, 감사의 편지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 이 남편은 평소 때 같이 그냥 도시락 들고 갔습니다. 점심시간 되어서 식사하려고 딱 뚜껑을 여는데 이 하트 모양이 있고 사랑의 자기. 그리고 편지가 있는 거예요. 딱 열어보는데 그냥 밥을 먹지도 못하고 남편이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린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은 이런 밥을 먹고 싶습니다. 이런 도시락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이런 부부들,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고 기쁘게 존중해주는 부부들은 상대방을 위해서 못해줄 게 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꼭 율법의 계명의 조항을 새겨 넣어놓고 기록된 것에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해야 기뻐하는 그거는 수준 낮은 겁니다. 율법적인 순종은 그래 수준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초월하여 율법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제1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모든 율법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알아서 찾아서 하게 된다니까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찾아서 연구해서 자꾸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알아서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행하는 분, 마음 씀씀이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이와 같은 풍성한 기도 응답의 약속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는 아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산이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 책 제목을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 우편물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편물 받아보면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뭐예요? 쓸데없는 잡동산이, 그죠? 광고지라든지 전단지라든지 뭐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만 날라오지 정말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 담겨있는 이런 편지는 거의 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잡동산이 우편물을 대할 때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수많은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마음에 정말 뭉클하게 감동이 될 만한 그런 기도의 우편물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빈약하냐? 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냐?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향하여 무한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바 이 기도는 맹목적인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상거래적인 계약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자녀된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만한 성도들에게 이 기도 응답 약속은 그대로 다 무엇이든지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곧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독립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 마음에 얘가 뭐 아버지 카드 하나 해주세요, 신용카드 하나 해주세요 이러면은 제가 해줄 것 같습니까? 안 해줄 것 같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는 제가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쭉 자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신뢰할 만해요 뿐만 아니라 제 마음 구석에 조금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팔불출 같습니다만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그럽니다. 네가 내 아들인 게 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이 녀석도 예의상 아빠가 저의 아빠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카드 하나 만들어주는 거 유도 아닙니다. 왜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 카드 잘 쓸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매일같이 사고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버지 마음 괴롭히는 그런 아들로 평소에 사는데 아버지 카드 하나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해주면은 사랑한다고 해주면 그 아버지가 지혜로운 아버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신뢰할 만한 자녀인지 그런 자녀로서 기도하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에 놀라운 전설 같은 응답을 받았던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압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일생 동안 자기가 확인한 것만, 확인하기 시작해서 확인한 것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몇 번 응답받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 응답들이 계속 그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중보기도의 용사의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기도 응답이, 기적 같은 응답들이 문자 그대로 무엇이든지가 이 사람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우리하고 다릅니까? 그들의 특징, 그 비밀이 뭐냐면은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하려고 이렇게 힘썼어요. 바로 그 일상의 삶의 관계적인 차이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그렇게 놀랍게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론 대립도 하면서 하나님 뜻에는 관심을 안 가죠. 기도론 대립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도 기도의 생산성, 기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 5장 이하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되어진 에스더가 왕궁의 규칙과 법도를 어기고 아하수에로 왕의 보좌까지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아무리 가까운 신하든지 왕비든지 간에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의 보좌로 나오면 죽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암살을 당할 수도 있고 시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라도 함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는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를 위하여 왕비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왕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왕의 보좌로 딱 나아갔을 때에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이 너 왜 법을 어겼어 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5장 3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를 보자마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이 그저 에스더를 사랑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만큼 신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것,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랬더니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 영화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소원이 하나님한테 또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감격했어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분 팝니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지혜에 더해가지고 부와 기와 장수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목석 같은 분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는 분이에요. 생각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다 누리기를 원한다. 이걸 다 열어놓으셨는데, 열어놓으셨지만 이 열어놓은 약속 안에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닫혀진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또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응답의 비밀한 원리를 바로 깨달았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상상을 초월한 풍성하고도 놀라운, 문자 그대로 무엇이든지의 기도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